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종일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서부터 25절까지 보겠는데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7월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와 베드로전서 5장이 앞뒤로 이렇게 엮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배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이 끝나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서부터는 사실상 그 히브리인들의 나그네 순례길을 소상히 설명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에 걸친 전체 주제도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죠. 또는 순례자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하죠. 이 필그림이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개념이 그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들판이라는 말과 들판을 가로지르다. 그러니까 필그림, 순례자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버스에서도 내려야 되고 자동차에서도 내려야 되고, 내려서 바로 그 길을 걸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속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서 뭘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하는데, 우선 13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첫 번째로 소개됩니다. 바라다.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어딘가를 막연히 쳐다본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바라다라는 말은 눈을 한 곳에 고정시켜서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Fix on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눈을 고정시켜서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앞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동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 그림은 전형적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넘는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그 땅을 마지막 떠날 때 밤에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그림은 원래 고대 히브리인들의 식사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식사를 한 3시간가량 넘게 합니다. 그리고 소처럼 절반은 누워서 둥그렇게 식탁을 마주 앉고 천천히 느릿느릿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일을 하죠. 거기에서. 자,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식사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그림은 어딘가를 향해서 막 출발하는 전형적인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 꺼내서 구원시킨 것은, 자, 꺼내놨다, 내 임무는 다 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너희를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이죠. 해서 오늘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서는 허리띠를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진리의 허리띠로 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띠라는 말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이 멀고 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길을 가로질러 이제 순례자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도 되고 풍향계도 되고 세밀한 지도책도 되고 안내서도 되고 어디에 가면 피난처가 있고 어디에 가면 길이 험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고 상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두 번째로 이 순례자로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다는 주제를 자주 설명하는데 오늘은 조금 성경 전체 시각에서 과연 거룩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레위기에서 전체 주제가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에서 수많은 제사법을 설명할 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언제 사용하느냐? 자,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드려지죠?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 구별돼야 됩니다. 흠도 점도 없이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그 흠도 점도 없는 상태는 오직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어린 양. 그리고 구별되어서 죽어서 제단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먼저 구별되다 그리고 죽어서 드려지다, 바쳐지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 같은 아들을 구별해서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제단에 바쳤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자기 헌신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하라 그 말이.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랑을 입은 사랑의 관계에 연결된 자들을 향한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사랑으로 내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례자의 원조인 거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내가 좀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장막이 누추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나는 정해진 공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우리의 순례길에 나그네길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순례자요 나그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휠그림으로 순례자로 같이 걷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제일 요구되는 게 첫째는 바라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라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5절의 요구처럼 거룩한 거예요. 이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주저앉히려는 유혹이 매일매일 덤벼들어요. 하루에도 12번 주저앉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회의가 일어나고 하죠. 이제 어디 그 단체로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편차에 따라서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휘휘 둘러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이겠죠? 그런데 두 부부가 길을 가는데 날은 덥고 햇볕은 따갑고 마음에 막 여기 왜 왔지? 이 생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영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 중간 어느 바위에 부부가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서 돌아갈까? 아유, 여기 온 게 아깝잖아. 가봐야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막 힐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목적지를 이미 먼저 갔다가 온 사람이 하나 와요. 묻죠. 가보니까 갈만합디까? 볼만합디까? 아유, 시간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가봐야 볼 것도 없어. 그 소리를 이 갈등하는 부부가 들었다면 그 목적지로 그래도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거의 100% 중도 포기할 겁니다. 근데 바로 뒤에 누가 오냐 하면 또 다른 일행이 와요. 어떻게 가보니까 볼만합니까? 그랬더니 그 일행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안 보면 후회. 죽인다. 힘들어도 가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힘들어도 가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뭘 남겼는가 하면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동행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오래 멀리 가려거든 같이 가라. 이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여행길은 순례길은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형제가 지칠 때, 옆에 자매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세 번째 부탁하냐 하면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2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순례길에 세 번째 필요한 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 바라봄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거룩하라. 이 길이 유혹이 많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확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서로 순례자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세계 CEO들이 애독하는 유명한 그 경영 전문 잡지라고 포춘지가 있습니다. 포춘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또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느 해인가 그 포춘지에서 세계 성공한 CEO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사례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어째서 이 높은 탑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습관이든지 인생의 원칙이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쭉 설문을 하고 이제 그것을 잡지에다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남다른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생존 경쟁에 정말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 같은 이 기업의 환경에서 톱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덕목을 꼽았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덕목은 모든 CEO들에게 일치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꿈입니다. 꿈.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꿈. 그들은 바라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봄. 꿈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 머리 좋고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근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그 언젠가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런 집을 처음 봤어요. 시내가 전체가 바닷가까지 끼어서 내려다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집인데 아주 남자는 조그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대저택에 살 만큼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지도 않아요. 물론 외모에 따라 집을 그렇게 살고 안 사는 건 아니지만은 보기에 그래요, 보기에. 그리고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온 얘기. 유학 왔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고생했던 한 30년, 40년 가까운 험난했던 이민 생활의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들어가서 접시 닦기로 시작을 해서 테이블 닦는 거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은 길거리 그 윈도우 창을 열심히 닦았대요. 열심히. 그러니까 옆에 가게 그 흑인 종업원이 너 미쳤냐? 남는 시간에 쉬지 그 쓸데없이 그 닦는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닦냐? 아이 닦아서 깨끗하면 보기도 좋고 어차피 시간 남는 건데 놀면 뭐 하냐? 열심히 닦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고 그 지방에 유리회사 사장이 그 가게에 왔다가 이 청년을 여러 달을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저 정도 친구라면 뭘 하나 맡겨도 큰 거든 작은 거든 일관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사장도 좋고 이분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런 근면성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아주 몇째 안 가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할 일 아니면 안 하게 되고 또 오버타임에서 스스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한 미국 기업가의 눈에 뜨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 그러는데 절대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CEO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 덕목이 뭐냐면 소통의 덕목이었어요. 항상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불통의 또 귀재들이 있죠.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개 CEO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서 소통의 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목이 조금 의아스러운 항목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 그 덕목이 뭐냐면 일관성. 일관성. 한 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중간에 실수가 나고 실패가 나더라도 우직하게 이게 원칙이고 맞는 일이라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관성. 이것이 그 포춘지에서 귀합한 성공한 CEO들의 네 가지 그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확고하고 분명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약속한 지점, 약속한 어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일관성을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루를 이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한 각인이 되어서 첫째는 바라보라.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둘째는 이 길을 걷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회의가 일어나요. 구별되어 드려지는 겁니다. 거룩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며 순례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맨 기초에 깔려야 될 게 뭘까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한 일관된 삶의 태도. 새벽 예배도 나왔다 그러지 말고 선교도 갔다 안 갔다 그러지 말고 한번 제주 가면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손주까지 이 제주 땅은 우리 땅이다. 또 어느 선교지는 우리 가문이 맡아야 된다. 이런 좀 거시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또 오늘도 그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치면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찬양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다 아시죠?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을 좀 하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어망망한 바다 위에 이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례자세요. 그 말은 우리의 순례길에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이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입에 이 순례자의 노래를 담고 주님 계신 그 집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제주 선교로 여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올여름에는 메르스라는 복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께서 땅끝을 향해 우리로 가라 하신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례자로 이 길을 걸으며 마음의 힘든 부분들 또 우울한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순례길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온성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